그 시절 그 노래. 호국보훈의 달 6월입니다. 호국보훈, 뜻풀이 부탁드릴까요?
네, 나라를 지키고 나라를 위하여 힘쓴 사람들의 공헌에 보답한다라는 말이죠.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돌아가신 분을 호국영령이라고 해서 6월이 오면 국가적 차원으로 추모를 하고 또 그 유가족들에게도 보답을 한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현재 세계 10위권의 부강국가로 성장한 것도 나라를 위해 기꺼이 한 몸을 바치신 호국영령들이 계셨기 때문이죠. 네.
일동 묵념하는 마음으로 차분하게 오늘 방송을 엮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 대한민국이여 영원하라 첫 곡입니다. 정수라가 부릅니다. 아, 대한민국.
지금 여러분께서는 국민통일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박혜상의 그 시절 그 노래를 듣고 계십니다.
네, 오늘 아주 반가운 분이 나와 계십니다. 여러분과 정말 한때 다정한 친구로 연인으로 함께하고 계시던 박주희 씨가 오늘 자리해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매력 넘치는 여자 박주희 또 왔습니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너무 오고 싶었어요.
여자. 그때 박주희 씨가 본인을 소개할 때 네. 매력이 넘치는 여자, 그 그렇죠. 산뜻한 여자, 산소 같은 여자, 또 어떤 여자라고 소개를 했죠.
아, 뭐 예쁜 여자?
예쁜 여자.
그런데 예, 거짓말은 아니잖아요.
거짓말 네. 아니에요. 저는 가장 인상에 남았던 것이 언제 한때 여우 같은 여자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저는 곰인데.
네. 네, 그런 매력 덩어리 우리 박주희 씨가 나와 계십니다. 요즘 기자 일로 많이 바쁘시죠?
네, 기자 일로도 바꾸고 네. 또 이제 뭐 이렇게 공연 같은 걸 또 진행도 맡아가지고 네, 단독으로 해가지고 네. 좀 바쁜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어요.
아주 훌륭하십니다. 네. 네, 그렇게 정말 이 코로나 기간에 없었던 일들 중에서도 찾아서 맞아요. 이렇게 일을 하시는 걸 보면 참 대단하세요.
네.
참고로 오늘 그동안 진행을 하고 있던 정유나 씨가 외국의 포럼 참가차 예. 잠시 자리를 비우게 됐습니다.
아, 글로벌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박주희 기자와 함께 하는데요. 여러분들 옛 생각하면서 들으시면은 이야, 프로그램이 또 예전 우리 박주희 씨와 함께하던 그 구수한 입담을 기대할 네. 수 있겠네 이런 그렇죠. 마음으로 들으실 것 같아요.
기대하셔도 됩니다.
네네. 대한민국이여 영원하라 오늘의 주제입니다. 이게 이제 왜냐하면 현충일 6월 6일
맞아요. 그렇죠.
호국보훈의 달이라고 그래서 현충일은 또 더한 뜻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 대한민국이여 영원하라 이런 주제로 프로그램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4대 의무가 있어요. 국민의 4대 의무.
네.
어떤 의무가 있을까요?
근로, 납세, 국방, 교육.
그렇습니다.
와,
그렇습니다.
저 적적박사예요.
정확하게 그냥 짚어내셨네요. 네. 근로의 의무가 있고 일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네. 납세 의무. 일을 하면 돈을 벌잖아요.
네.
자본주의 사회니까. 그렇죠? 일을 하고 내 노동력의 대가로 돈을 벌잖아요. 그 돈에서 세금을 내야 된다.
아, 맞아요. 탈북민들이 가장... 네. 처음에 와서 이해를 하지 못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요?
야, 내 노력해 내 돈 버는데 네. 내 왜 세금 내야 되니?
네가 뭐 보태준 거 있니?
그렇게
뭐
내 이렇게 잘 살 때니? 무슨 돈 땡전 하나 보탰니?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회주의 제도에서 사실은 네. 세금을 낸다는 그런 인식이 없이 살아오다 보니까
그렇군요.
그렇지만 이제 정착차가 늘어나면 네. 세금을 냅니다. 그 대신 또 당당해지죠.
네.
야, 나도 다 세금 내고 산다. 내하고 뭐 이러 하지 마라.
그럼요,
이렇게.
그럼요. 바로 네. 그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내가 노동력에 대가로 정당하게 그 돈을 받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돈 중에 또 국가에 세금을 납부를 하고 네. 그 세금을 걷어서 국가는 국가라는 단체를 운영을 해나가는 거예요.
내야 됩니다.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춰주고 소금은 필요한 곳에 소금을 주고 말이죠. 이렇게 이제 국가를 운영을 해나가는 거죠. 그게 바로 납세의 의무입니다. 그다음에 교육의 의무. 기본적으로 교육을 받게 돼 있어요.
네. 네. 이제는 뭐 저도 아들이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인데
일석이
네, 다 무료교육이에요.
그래요. 또 축구선수였잖아. 네. 지금 보디빌더로 굉장히 그 매스컴에 많이 나오더만요.
대한민국에서 거동부에서 탑이죠.
아유 네. 그렇습니다. 아유, 몸이 어쩜 그렇게 이쁘게 가꾸어졌어.
아, 그냥 북한 출신이잖아요. 네네네. 북한에서 태어났으면 아마 걔는 군대 가서 농사를 지었을 거예요.
군대 가서 농사를 짓다니.
아유, 북한은 호미군대예요. 예.
에이, 그래도 그렇지. 그건 예술적인 몸매를 가지고 있는데 운동으로 다듬어서.
네, 그러니까 북한에 있었더라면 호미군대가 돼서 농촌에서 농사를 지을 아이가 대한민국에 온 네. 덕분에 네네네. 그렇게 멋진 몸매를 가지고 그 네. 몸매를 가지고 명예도 얻고 앞으로 그럼요. 직업으로도 이어질 수 있잖아요.
지금도 벌써 모델로 이렇게 활동을 간간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마지막 하나가 국방의 의무.
아, 무조건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대한민국의 남아로 태어나면 일단 국방의 의무를 갖게 됩니다. 자, 그럼 정말 궁금하실 텐데 대한민국 군인은 그럼 군복무를 얼마나 할까?
네.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육군하고 해병이 같은 그 복무 기간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18개월.
아. 북한으로 말하면 긴 농촌 동원을 다녀온 거죠?
그거밖에 안 되나요?
아, 그렇죠. 농촌 동원 보통 나가면 막 네. 2개월. 네네. 그것도 1년에 이제 모내기 때 나갔다가 또 가을에 나가고. 네. 그래서 탈북민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대한민국 군인들의 군 복무 연한을 딱 보고 이야, 아니 2년도 안 되는데 왜 저렇게 울고불고 난리냐.
지금 제가 그래서 질문을 그렇게 드리는 예. 거예요. 아니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는데 예. 왜냐하면 지금 육군하고 해병은 18개월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18개월도 길다고
네.
그렇게 맞아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남한 정착 초기에는 이걸 이해를 못했어요. 네. 아 진짜 2년도 안 되고 가는데 저렇게 달기도 같은 눈물이 뚝뚝 짜면서 이런 사람들을 줄 세워서 북한 데려가서 10년 해야 돼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남한 정착 10년 차잖아요.
네네.
그 18개월이라는 시간이 북한으로 말하면 100년 같은 시간이에요.
아, 그래요?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0대에는 자기 개발을 해야 되는 시기인데
야.
그 시기에 한 시간이 너무 귀한데 18, 네. 18개월을 그런 데 가서 나라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그 시간들이 너무 긴 거예요.
야, 우리 박주희 씨는 역시 그 네. 훌륭한 여성 기자 동무입니다.
아, 기자만 네. 예, 8년 채 하고 네, 있습니다.
아주 훌륭한 여성 기자 네. 동무예요. 그 이 육군과 해병은 18개월, 그리고 해군은 20개월,
네.
공군이 21개월 이렇게 복무를 하는데 그조차도 길다고 말하는데
네.
그 길다고 느껴지는 이유를 지금 굉장히 네. 정확히 말씀을
그렇죠.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안 그런 거예요.
맞아요. 남자 나이 10대 후반부터 시작을 해서 20대 초반에
네.
앞으로 내 인생을 책임지고 해나가야 될 그런 부분을 설계하는
그렇죠.
그 바탕이 되는 그런 힘을 모을 때가 되지 않습니까?
황금 같은 시간이죠.
지식을 쌓고 그러니까 이게 황금 같은 시간인데 그걸 갖다 나 어떻게 18개월, 20개월을 어떻게 군대에서 보내라는
네.
거야? 이런 반항심이란 이야기예요. 그렇죠?
네, 맞아요.
네. 야, 참 정확하게 잘 짚어주셨습니다. 인민군 복무 기한은 어떻게 돼요?
과거에는 북한도 병종에 따라 이제 기술 병종은 13년. 그리고 일반 병종은 10년이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김정은이 집권하면서 군복무를 그래도 10년으로 마쳤어요.
네.
그래서 18살에 군대를 가면 28살에 오는데 저희 동창들이 군대 갔다가 제대돼 와서 만났는데 할아버지가 돼서 왔더라고요.
아유.
너무 힘들어서. 그러니까 북한은 공민의 신성한 의무라고 했어요. 군복무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나가야 되고
네.
군복무가 10년이 돼서 너무 길다. 이렇게 말했다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을 할 줄을 몰라요. 예,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살면서 아, 참 내가 다른 행성에서 산다. 이런 느낌을 매일 매시간 받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자, 입대하는 날 그 이렇게 몇 개월을 떨어져 산다는 것이 참으로 그 본인 마음으로도 아, 내 젊은 청춘이요. 안타깝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 입영 열차 안에서라는 노래가 있는데 이 노래를 들어보면 여러 가지가 어색하고 처음 맞닥뜨리는 과정이잖아요. 그런 마음을 노래로 발표했는데 굉장한 사랑을 얻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젊은 친구들은 뭐 이 노래에 거의 뭐 환호를 했었죠. 모두가
빨리 듣고 싶네요.
같이 한번 들어볼까요? 김민우의 노래입니다. 입영 열차 안에서. 네. 이 군 복무가 육군, 해병 18개월 그리고 뭐 20개월 이러니까 이거 정말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또 확인을 막 서둘러 했어요. 그랬더니 정확하게 548일 이렇게 딱 나오네요.
근데 18개월도 네. 놀라운데 저는 군대가 월급을 탄다는 말에 뒤를 자빠졌어요.
당연히 국가를 위해서지만 인력을 제공하잖아요.
그리고
국방의 의무를 다 하면서도.
네, 핸드폰도 하더라고요. 네.
그럼요. 그 소통이니까.
그러면 북한으로 말하면 군대가 아니라 네. 그냥 집에서 좀 떨어진 곳에 가서 임시 숙소에서 산다고 말을 해야 되죠.
그건 아마 그저 뭐랄까 그 훈령이라 그러나요? 네. 군부대 기강을 잡기 위한 어떤 훈령 이런 게 이제 조금 차이가 있으니까 그렇겠죠.
너무 행복해요. 네. 대한민국 군인들은.
자, 이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는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는 게 있어요. 기자분이시니까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렇죠. 대체복무라는 게 있잖아요.
맞아요,
대체복무.
맞아요.
최근에 이제 그 손흥민. 아,
우리나라 손흥민 보유국이잖아요.
네. 그렇죠. 손흥민 선수는 아마 북한의 우리 동포분들 다 아실 거리요.
아, 근데 북한의 동포분들이 다는 모를 거예요. 네네네. 왜냐하면 북한은 대한민국의 유명한 사람들, 이렇게 대한민국을 빛내는 사람들에 대해서 홍보를 안 해줘요.
아, 그래요?
예, 그리고 네. 북한 사람들은 이제 먹고 사는 게 바빠서 축구나 이런 데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있지, 네네. 우리나라처럼 절대적으로 다 관심 있진 않아요.
네.
하지만 손흥민 선수는 이제 우리나라 얼마 전 5월 24일 날에 이제 영국 프리미어 리그에서 맞습니다. 최고 득점왕을 해서 골든 부츠까지 탔잖아요.
그렇습니다.
아시아에서 최초예요.
네.
그래서 손흥민 보유국. 저는 그 장면을 보는데, 아, 제 나가 막 당장 외국에 나가서, 야, 나 대한민국에 손흥민이 사는 나라에서 왔다.
내가
이렇게 말할 정도.
누나쯤 되는 사람이야, 내가.
야, 우리 아들도 한때 축구했다. 뭐 이렇게 소리치고 싶을 정도로.
예. 민족적인 자긍심이 그냥 뿜뿜 쏟아지게 만든 네. 그런 친구입니다. 이런 손흥민 아직 군대 안 갔다 왔거든요.
네.
이 문제 대체복무로 해결이 됐습니까?
해결됐죠.
대체복무 그렇게 국가적인 위상 명예를 네. 드높였기 때문에 국방의 의무를 일단 그걸로
그렇죠.
대신해준다.
대신해주죠.
이게 대체복무예요. 그러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문화예술 대중문화예술 쪽으로 정말 최정상의 자리를 잡고 있는 BTS
네.
방탄소년단 이 친구들도 군대 안 갔다 왔거든요.
네, 아직은.
그거 어떻게 돼요?
근데 그것이 이제 손흥민처럼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에는 예전에 네. 이제 법들이 갈래들이 있잖아요. 뭐 이제 세계 선수권 대회나 올림픽에 가서 메달이나 따면
그렇죠.
군복무 대체한다 이런
맞습니다.
것들이 기존에는 그런 법들이 나왔기 때문에 네. 손흥민 선수나 이승우 선수나 기성용 선수나 다 그거 혜택을 받았어요.
네.
그런데 이제 문화예술 부분에서 이제 케이팝이 세상에 가서 이름을 알리기 시작하면서 네. 이제 기존에는 이제 예술인들에 대한 대체는 없었어요.
바로 그거예요.
예.
그게 법제화되지 않았기
예.
때문에
그래서
대한민국은
그게...
철저하게 법치국가고 법치국가이고
맞아요.
법으로 통제를 하는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그게 법제화되지 않았다. 그래서 그게 허용이 안 된 거예요.
예.
여지까지.
맞아요.
그래서 지금 모종의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저는 남북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네.
불만이 있었어요.
방탄소년단
북한에서 방탄배낭이라 모르는 애들이 없어요.
아, 그래요?
땀 눈물 할 정도로 그러니까 그 정도로 세계 가서 유엔 무대에 가서도 연설하는 아이들이잖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니 북한 같으면 이런 애들이 군대를 왜 가요? 법이라는 게 필요 없어요. 북한은 법은 종이 위에 법이에요. 근데 대한민국은
예.
딱 법으로 움직이는 나라니까 국회에서 이 문제가 계속 화두가 되는 거예요.
네,
특례를
네.
줘야 된다.
네.
아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문화예술 쪽으로 오는 그렇게 공을 세운 아이들은 사람들은 다 군대를 못 가게 하면 이게 혼란을 준다. 이래서 서로 막 대립을 하는 거예요. 피가 끓었어요.
네.
나라를 위해 저렇게 큰 공을 세웠는데 저것도 못하냐. 뭐 이렇게 저는 탈북민으로서 좀 안타까웠어요.
아니요, 지금 저 이 사회에 탈북민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해가 선뜻 되지 않는
네.
이거 형평성에 좀 그 맞지 않는 거 아니냐. 손흥민 선수가 물론 굉장히 자랑스럽고 그만한 명예를 더 높였고 국가적인 위상을 높였지만 BTS 역시 그에 못지않은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BTS는 안 되고 있는가.
네.
그렇죠. 분야가 다를 뿐이죠. 단지 대한민국 사회에서 문화 예술 쪽으로는 아직까지 대체 복무를 허용하는 그런 법 제화가 정확히 돼 있지 않을 뿐. 그래서 그 법에 따라서 저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 지금 현재까지는 네. 아직 좀 도외시돼 있는 게 아닌가. 아마
네.
조만간에 그것도 또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법제화 되겠지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상황들을 네. 보면서 아, 한쪽으로는 좀 안타깝긴 하지만 법이라는 건 이렇게 무거워야 된다는 생각을
그렇습니다.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법이라는 게 우리가 막 순간에 즉흥적인 충동으로 만들어내는 북한식 법이 아니라 대한민국처럼 법이 일단 하나 만들어지면 그 무게를 감당할 수 있게 지켜지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머지않아 이제 B2S도 국민들의 의견을 모아가지고 좋은 결과로 또 무거운 법이 또 채택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대한민국의 거의 대부분의 젊은이들이 바로 그런 준법 정신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법제화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상황을 이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또 더 진일보한 그런 법제화를 또 기다리고 있는 거고 그 가운데 싸이라는 친구가 있죠. 싸이. 이 친구가 군대를 두 번 갔다 온 친구예요. 왜 그런가 하면 처음에 이제 입대를 했다가 약간의 그 문제가 좀 있었어요. 입대 복무 기간에 나와서 연예인으로서 콘서트를 몇 번 가진 거예요. 이게 문제돼가지고 그렇다면 저 군대 다시 가겠습니다. 불성실하게 복무했음을 인정합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다시 재신청을 해서 재입대를 하게 됩니다. 두 번 입대를 한 거죠. 오. 참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그만큼 자신이 법을 지키겠다는 준법 정신이 대한민국 젊은이들 사이에 굉장히 강합니다.
세계적인 스타가 됐을 때는 기초가 있다는
그럼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정말 강하고 튼튼한 나라다라고 맞아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강남 스타일 싸이의 노래 오랜만에 듣습니다. 오빤 강남 스타일 남북이 함께 부르는 노래
분단 70년을 다르게 살아왔습니다. 이제 그 70년의 천배 만배를 함께 살렵니다. 여기 서로가 공감하고 함께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 한 곡의 노래가 더해진다면 더 이상의 아픔은 없을 겁니다. 남북이 함께 부르는 노래 김강석의 이등병의 편지.
노랫말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집 떠나와 열차 타고 훈련소로 가는 날 부모님께 큰절하고 대문 밖을 나설 때 가슴 속에 무엇인가 아쉬움이 남지만 풀 한 포기 친구 얼굴 모든 것이 새롭다. 이제 다시 시작이다. 젊은 날의 생이요.
친구들아 군대 가면 편지 꼭 해다오. 그대들과 즐거웠던 날들을 잊지 않게. 열차 시간 다가올 때 두 손 잡던 뜨거움, 기적소리 멀어지면 작아지는 모습들. 이제 다시 시작이다 젊은 날의 꿈이여.
짧게 잘린 내 머리가 처음에는 우습다가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이 굳어진다. 마음까지. 뒷동산에 올라서면 우리 마을 보일는지. 나팔 소리 고요하게 밤하늘에 퍼지면 이등병의 편지 한 장 고이 접어 보내요. 이제 다시 시작이다. 젊은 날의 꿈이요. 매우 희망적인 그런 것으로 노래가 진행이 되네요. 그런데 실제로 노래를 들어보면 참 처연해요.
아, 저는 이 노래를 네. 북한에서 군대 갈 때 네. 불러가지고 이게 북한 노래인 줄 알았어요.
그러셨군요. 네. 네. 아마도 그 영화 속에 등장을 해서 그런 게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뭐 북한에 지금 뭐 북한 노래인 줄 알았다 하고 참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실 정도로 많이 알려져 있는 노래입니다. 김광석의 노래 이등병의 편지 함께 들어보도록 하죠.
국민통일방송에서 보내드리는 그 시절 그 노래. 남북한에 사람 사는 모습이 있습니다. 남북이 하나 되는 길을 생각합니다.
칭찬.
또 칭찬.
칭찬합니다. 네, 눈부시게 발전한 대한민국의 하늘 아래에도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무런 대가 없이 따뜻한 은정을 베푸는 빛과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들을 칭찬합니다.
그리고 한 곡의 노래를 선물로 드리는데요. 자, 오늘 미담의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고 이정학 일병인데요.
네.
67년 만에 유복자 아들의 손을 잡은 6.25 여웅 고 이정학 일병.
67년 만에 아들의 손을 잡았다. 6.25 전쟁 이야기인가 봐요.
맞아요.
정확해야 돼요. 이야기 출처는?
아시아경제 영남 취재본부 박동욱 기자가 취재했고요.
네.
그 기사를 바탕으로 소개해드릴게요.
오, 벌써 가슴 떨리네요.
군무원 임대성 씨가 2009년 경북 청송군의 예비군 지휘관으로 근무하던 중에 특이한 임무를 맡게 됩니다.
어떤 임무예요?
6.25 전쟁 당시 경주지구 전투에서 숨진 국군의 유해를 현충원으로 안장하고 있는데 함께하라라는 특명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원 요청을 한 거네, 그렇죠?
네.
정석껏 모셔야죠. 위국 헌신하신 호국 영령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온 정성을 다해 유해를 현충원으로 이장하는 과정에서
네.
또 하나의 군번줄을 발견한 겁니다.
오, 잠깐만. 이장하는 유골함 속에 또 다른 군번줄이 들어있었다.
그렇죠.
아.
그 군번줄은 유골은 없이 다른 전우의 유골함에 든 단순한 군번줄이었기 때문에
네네네.
이장의 대상이 아닌 거죠.
그렇습니다.
임대성 씨는 여러 상황들을 고려해서 반드시 유족에게 직접 돌려줘야겠다라고 결심합니다.
예.
그리고 육군본부 유가족 관림팀에 이 사실을 전달하죠.
음흠.
군번줄을 확인한 결과
누굽니까? 군번줄 주인공.
6.25 한국전쟁이 끝나갈 무렵인 1953년 2월 18일
예, 예,
경주전투에 참전한 뒤 크게 다쳐서
예.
경주 18 육군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숨진 국군 6사단 2연대 이종학 일병의 군번줄로 이야, 밝혀졌습니다.
1953년 2월 18일이면 이 휴전 5개월 전이네요.
그렇죠.
정확히 5개월 전이네. 근데 참 다행이다. 일단은 유가족을 찾아갔겠네요.
그럼요. 경북 청도에 사는 전사자의 아들이죠.
예, 예.
이승호 씨를 만났는데 그 아들의 나이가 올해 68세였습니다.
아이고.
군번줄과 함께 자신이 준비해간 기념파도 전달을 했고요.
이 영웅의 아들. 이승호 씨, 전달받고 기분 어떠셨을까요? 마음이 어땠습니까?
그는 기자에게 이렇게 말했는데요.
네.
어머니가 나를 임신하고 있는 상태에서 아버지가 전쟁터에서 전사했다는 얘기 외에는 아버지의 들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면서 눈물을 흘렸는데
예.
이것을 바라보는 주변인들 모두가 먹먹함을 추스를 수밖에 없었답니다.
네. 아버지에 대해서 들은 게 아무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유복자였으니까. 그렇죠? 네. 영웅 이종학 일병의 군번줄을 유가족에게 찾아준 군무원 임대성 씨도 칭찬을 받으셔야 되겠어요.
당연하죠.
네.
군무원 임대성 씨는 먼저 가신 선배 영웅 이종학 일병님의 군번 앞에 고수경례를 붙이면서 울먹였다고 합니다.
네. 국군은 죽음으로 말한다고 그랬는데 영웅 이종학 일병은 군번으로 말씀을 하셨네요. 이렇게 이강토 이강산 잘 가꾸어 주시오. 이 몸은 흙이 돼도 조국을 사랑하겠노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노래 준비했습니다. 허성희 전우가 남긴 한마디. 네, 옛 전우들의 눈에 비친 군대, 현재 군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겨우 군기가 빠졌어. 가끔 이제 아들들 군대 면회를 가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 옛 전우들도 그런 얘기를 해요. 야, 아이 아들놈 그 군대 갔더니 그 군대도 아니더라. 야, 무슨 보이스카우트냐 뭐냐 군기가 싹 빠졌어. 이렇게들 얘기를 해요.
맞죠.
예전보다는 아무래도 요즘이 좀 이렇게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휴대폰도 직업이 되고 또 뭐 마음껏 식사하고 마음껏 자유시간 누리고 이런 걸 보면 그 군기하고 관계가 있긴 있나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아, 군기가 빠졌다는 말 대신 저는 예전에는 이제 우리나라 군대도 몸으로 하던 모든 것들을 최근에는
네.
시스템이 발전했기 때문에 군인들도 이제 시스템이 발전됐기 때문에 그만큼 좀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몸으로 때우던 걸 지금은
네,
하기
네,
때문에.
네.
근데 저는 여기서 그런 것 같아요. 시스템의 변화로 인해서 군복무도 줄고 군인들이 몸으로 할 수 있는 훈련이나 이런 것들도 줄었지만 네. 책임감과 사명감 네. 그런 것은 조금 유지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그것마저도 잘못하면 또 희석이 될 수 있겠다는 그렇죠. 걱정이죠.
그렇죠. 네. 그런 사례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이요. 네. 그 몇 해 전에 이제 그 이 저 전방에 약간의 그 문제가 있었을 때 나 다시 입대할래 하고 나온 친구들이 들어 있었어요.
아, 맞아요.
네. 그런 걸 보면 야, 이 지금 이 저 이 군인들이 말이지 우리가 봤을 때 이 아빠 세대에서 봤을 때는 분기 빠졌어 그랬는데 오히려 나라 사랑하는 마음 같은 건 더 강하게 심겨져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걸 약간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이나 문화가 네. 달라진 거죠. 근데 저는 그런 말을 지금도 하고 있는 게 사실 이게 북한식 말인데 뭐. 조국이 없으면 상갓집 개만도 못하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많이 했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가 대한민국이 제게 10위권 안에 경제 강국이 돼서 정말 세계에서 엄지손가락을 펴지만 이렇게 항상 보면 우리를 노리는 뭐 보이지 않는 그런 적들이 우리 주변에 많단 말이에요. 그렇기 네. 때문에 해이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네. 야, 이 21세기에 전쟁이 일어나겠어? 네. 러시아에서 일어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 일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네. 자각이나 사명감을 가지고 네. 군인들이 군 복무에 임하면 뭐 옛날에 뭐 군기 바짝 차리다 네. 그런 옛날보다는 많이 달라졌다 그런 말은 네. 안 들을 것 같아요.
많이 유연해졌다 이런
네.
얘기는 안
그쵸.
듣겠다.
네.
우리 저 박주희 기자는 국방 안보 그 강사로 많이 나가시죠.
아 제가 네. 국방부 라디오도 한 3년 정도 네. 했습니다.
어쩐지 네. 말씀이라든가 말씀 네. 내용이 네. 이렇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듣기에 평소에 잘 못 듣던 내용들 어떻게 그 가녀린 여성의 입에서 이런 얘기들이 술술술 나오게 되는지 깜짝깜짝 놀랍니다 지금.
저는 사실 그런 것 같아요. 북한에서 있을 때는 저는 그냥 안학내였어요. 네. 장사를 해서 아이들을 키워야 되는 안학내인데 대한민국에 와서 제가 기자로 8년째를 일하면서 예. 일반 사람들이 보는 시각과 기자는 다르죠. 모든 것들을 다르죠. 분석을 해야 되고
네,
왜냐하면 분석을 해야 되고 답을 찾아내야 되는 사람이에요. 네. 야, 그게 그렇다더라. 카더라가 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제가 과거와 자꾸 비추면서 보니까 어떤 방송이든 누가 물어봐도 다른 사람들하고는 조금 다르게 말한다고 그러는 네, 거예요. 그런데 네. 저는 제가 일부러 그러자는 게 아니고 이 사회가 예, 저를 이렇게 만들어 놓을 것 같아요.
아름다운 여인의 입에서 쉽게 나올 법한 그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유능한 기자, 통찰력 있고 굉장히 세밀하게 아주 그 예민하게 분석하는 그런 기자의 입에서는 굉장히 잘 어울리는 그런 이야기예요.
감사합니다.
우리 저 조금 끔찍하고 잔인한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네.
박주희 기자는 기자로 남기를 희망합니까? 아니면은 여성으로 남기를 희망합니까? 이거 질문이 어떻게 이상하긴 합니다만 이 우문의 현답을 좀 한번.
저는
그냥 여자인 것이 좋아요? 아니면 기자인 것이 좋아요?
저는 사실 북한에 있을 때는 그냥 네. 누구 엄마로 불리는 게 좋았어요. 일석이 엄마.
네,
네. 네. 근데 남한에 와서 기자를 하면서 저는 주희란 이름이 네. 없어지고 주변에서 저를 그냥 박기자라고 불렀어요. 전화를 해서. 근데 저는 그게 처음에 낯이 섞었어요.
네.
내 이름 석자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랬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박기자라는 이름이 더 좋았어요.
네.
그래서 저는 근데 이제 기자나 라디오 이런 것들은 다 연관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그냥 기자로 불리는 게 더 네. 좋을 것 같아요.
역시 언론 매체에 가장 적합한 그런 그 분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우리 박주희 기자의 앞날도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굉장히 정말 무궁무진한 그런 발전을 이루어가지고 대기자가 되기를 희망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준비한 노래는요. 최백호의 목소리입니다. 이병 전야.
노래 하나, 사연 하나. 탈북자들이 고향에 띄우는 사연과 노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사연의 주인공은 지난 2008년 함경북도 무산에서 탈북하신 이옥 씨의 사연입니다. 고향에 계신 어머님께 전하는 사연인데요.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주희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보고 싶은 우리 어머니에게. 엄마, 올해로 전화 통화한 지 꼭 4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동안 해마다 적어도 4번 이상은 꼭꼭 통화했었는데 코로나에 또 생각지도 못한 일 때문에 연락도 드리지 못하고 죄송해요. 엄마, 나 많이 욕하셨죠? 얼마 안 되는 돈을 보내주면서 큰 소리치고 화를 낸 건 미안해. 사실 엄마가 나를 키우며 했던 고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돈을 좀 보내준다고 이 딸이 엄마에게 모진 말을 했어. 사실 4년 전 엄마랑 마지막으로 통화하고 다시는 보지 마라고 했던 말은 내 진심이 아니었어. 엄마가 힘들어할까봐 아끼며 돈을 모아 보내주었는데 엄마가 너무 내 진심을 모르고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기며 쓴다는 생각에 화가 났던 거야.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도 하고 요즘 코로나가 북한에서 발생했다는 소식을 듣고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 우리 엄마 나이도 있는데 혹시 코로나 감염되면 어쩌나 잠을 이루지 못했고 몇 푼 안 되는 돈을 보내면서 괜히 엄마에게 하풀이를 했다는 생각에 가슴을 쳤어. 엄마, 사랑은 내리사랑이 없다는 연말이 딱 맞는 말인 것 같아. 너무 후회하고 속죄하고 있어. 엄마, 내 진심이 아니니까 이해해 주시고 전염병에 걸리지 않게 항상 주의하시길 바래. 다시 시간이 지나 전화로 만나면 그때는 엄마 나 잘못했어 하고 용서를 빌게. 지금은 엄마 건강하기를 바라는 기도밖에 다른 방법이 없어. 엄마 사랑해. 그리고 꼭 건강해.
네. 이옥 씨 어머님 건강하십시오. 좋은 날 분명히 옵니다. 노래를 신청하셨네요. 김필의 목소리 다시 사랑한다면. 시인 모윤숙의 시 국군은 죽어서 말한다의 끝부분과 가수 송창식의 목소리 내 나라 내 결애를 이어천하면서 오늘 방송을 마무리합니다.
산 옆 외따른 골짜기에 혼자 누운 국군을 본다. 아무 말 아무 움직임 없이 하늘을 향해 눈을 감은 국군을 본다. 누른 유니폼 햇빛에 반짝이는 어깨의 표식, 그대는 자랑스런 대한민국의 소위였구나.
가슴에선 아직 더운 피가 뿜어나온다. 장미 냄새보다 더 짙은 피의 향기요. 엎드려 그 젊은 죽음을 통곡하며 나는 듣노라. 그대가 주고 간 마지막 말을.
동해에